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8쪽 신약성경 158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철면피처럼 죄를 드러내놓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남이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학생들이 컨닝할 때 남들이 다 보라고 컨닝하는 사람이 없고 도둑질할 때 벌건 대낮에 도둑질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남을 사기칠 때도 그럴듯하게 거짓을 진리로 위장해서 사람을 속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 중에 가장 은밀한 죄는 성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본래 성관계는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라 할 수 있는 부부관계 안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사람들에게 간음한 현장에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될 때 그 당황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정해진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리다가 발각만 되어도 당황스러울 것인데 다른 죄도 아니라 간음죄를 짓다가 그것도 불륜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발각되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오긴 했지만 아마도 그녀의 남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각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평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는 예수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한 현장에서 우리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영적 간음이라 할 수 있는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결혼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약혼한 상태에 있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다른 외간 남자나 여자와 간음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를 물러나고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다 쳐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남녀 막론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음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안에 악을 제거하도록 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의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런 요구를 거절하는 범죄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루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죄는 피값으로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 조문을 제시하면서 모세는 이런 자들은 돌로 처단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물었다기보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답을 하면 올무에 딱 걸리도록 지금 트릭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태로도 대답을 해도 고소할 조건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질문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 예수님이 범죄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예수께서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고소거리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율법을 허무는 자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 아닙니까? 지금도 이 이슬람 국가는 이 코란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수께서 평소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런 관행대로 이 여자의 죄를 그냥 용서를 해버리시면 예수는 율법을 허무는 자라고 하는 궁유를 위해서 거룩을 허무는 자라고 하는 이런 죄목으로 고소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 달리 이런 이 자신들의 질문에 압박을 느껴서 예수님도 그래 율법에 그랬으니까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라는 이런 강경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 예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아오신 명성 그분은 메시아여 죄사면을 가져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런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예수님을 업수 여길 수 있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께서는 그 당장 무엇이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과연 어떤 글씨를 쓰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글씨를 쓰셨으니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그 당시에 그 긴장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이런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 것만큼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다가 글씨를 쓰신 예수께서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즘 사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이 말씀은 잘 알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거는 알더라고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대답을 위기 상황을 피해 나가기 위한 교묘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모세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질문에는 이래도 저래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함정, 이것을 교묘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는 명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모세율법을 허무는 자라고 고소를 당했을 것이고 또 평소에 오시던 대로 용서를 했다고 하면 아마 이 사람은 모세율법을 허무는 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강경하게 그냥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율법의 원리대로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 하면 평소에 죄인들에 대해서 대신 이런 태도와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예수님의 이런 명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혹자는 왜 이런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식을 다 들추어내어서 사람들은 다 죄의식이 있거든요. 죄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었던 이런 죄의식을 다 들추어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물러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상황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평소 우리 주님은 성품상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명석하게 질문을 해서 이런저런 트릭에도 안 빠지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려고 했던, 나타내 보이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다 깨닫고 계시는 바대로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들도 원칙으로 따지자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바대로 만약에 예수께서 땅에 쓰신 그 글씨의 내용이 십계명이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십계명을 쓰신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 세워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정죄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거룩한 율법 앞에 세우셨습니다. 십계명을 썼든 쓰지 않았든 간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앞에 세워서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이 여자를 정죄하려고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 온 너희들도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이 말씀을 단지 죄의식을 사람들에게 불어넣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만 좁게 이해해도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게 해서 율법의 참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기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배웠습니다. 뿌리까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의와 능력과 선을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우리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주신 그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원칙적으로는 행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왜 죄를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죄만 깨닫게 되나요? 왜 죄만 깨닫게 됩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요구하는데 왜 우리는 선하게 살지 못하고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데만 깨닫게 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이지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을 범한 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더 깊고 더 심오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뜻을 나타내어서 우리의 죄악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면 이처럼 돌에 맞아 죽는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사형 선고의 조문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이런 처벌의 목적으로만 주셨다라고 하면 간음죄와 살인죄를 한꺼번에 범한 다윗은 어떻게 되어야 되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다윗이 늦게까지 잠을 자고 저녁답에 옥상을 거닐었는데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에 반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탐이 나서 이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이를 배웠다라는 소식이 자기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았더라 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불륜의 여자로 드러나고 말고 이 여자와 관계한 남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우리아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진에 있었던 우리아를 급히 송환을 해서 너 참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고했으니까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편하게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지금 내 부하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조급해서 또 다음날 저녁에 또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술을 실컷 퍼먹였습니다. 아, 이러면 아내 생각이라도 나지 않겠는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지요?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적과 싸울 때 가장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냈다가 살짝 뒤로 빠져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아는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간음죄와 그 다음에 그 간음죄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모살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우리 가영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죄삼의 은혜를 경험하고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시작하지요. 원래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시편 32편 1절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시편 32편에 가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율법 자체가 죄를 드러내어서 정죄를 당하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다윗이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래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돌에 맞아 그냥 죽었지요.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율법의 처단을 받아 다윗은 죽어야만 되었을 것인데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정죄받을 수 없지만 인간이 행한 모든 불법과 죄악을 덮으시고 가리우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구약시대 때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내고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입을 딱 막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어느 누구도 고개 쳐들고 나는 의인입니다. 나설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 어떤 인생도 자기 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율법은 이런 것만 깨닫게 하는 용도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궁일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불문에 붙이고 네 죄를 용서해 주마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의 은혜를 강구하는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구약시대에도 증거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실 것이지만 지금 제사제도를 통해서 양을 잡아 죽이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구약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고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예수님과 여인 이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지요. 잠자던 양심이 깨어나면 양심이 고소자로 등장해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을 기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잠들어 있을 때는 자신에 대해서 반성해보지 않다가 이 잠자던 양심이 각성되면 이 각성된 양심이 나를 고소자로 고소하고 기소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과 번민 가운데 두려워 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도 율법의 원칙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도 벌써 맞아 죽었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나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던가. 아마 이런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이 말씀도 주께서 실제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행해보라고 주신 것처럼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돌로 치는 것을 허락한 것이에요. 율법의 엄중함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누가 돌을 들어 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말씀은 또 다른 의도로 하신 말씀임이 틀림없습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은 율법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의하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처형하게 될 때 돌로 쳐 죽이는데 누가 제일 먼저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하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범죄를 목격한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형에 처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돌로 들어서 쳐주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증인으로 자처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보지도 않았던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사람을 돌로 쳐주는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처형할 때 증인이 제일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깊은 의도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사형 선고를 받게 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주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거짓 증언을 해서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돌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돌로 쳐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힘든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아시고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가? 이런 의도로 나온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돌을 들어 치지 못하고 하나둘씩 다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요. 예수님의 이런 참된 의도, 참된 뜻을 깨닫고 율법 속에 담겨있는 이런 참된 뜻에 감격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그래도 남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까? 처음에는 돌을 가지고 저런 여자는 처죽이에 마땅하다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왜 다 가버렸습니까? 진정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도 돌에 맞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돌에 맞아 마땅한데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돌로 쳐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가늠한 여자를 심판하려고 예수께로 나아갔고 나아가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판단하고 심판하고 예수님까지 고소하려고 했다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가가고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언뜻 들으시기는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가고 없느냐 이걸 물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는지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 그 여인이 경험한 내적인 변화를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정죄하던 그 정죄가 어디 갔느냐를 물으신 것이에요.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혹스럽겠습니까? 이 여자를 질질 끌고 왔을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무리들이 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경험한 그 마음의 내적인 변화를 들춰내기 위해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가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질문이 이런 차원으로 이런 의미로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인이 대답한 대답도 그냥 단순하게 주여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디 가고 없네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냐라는 말을 바꾸면 너를 정죄하던 그 정죄감이 어디 갔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여 없나이다라는 이 말은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가고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정죄하던 공포와 절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양심의 정죄가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인은 이처럼 내적인 정죄에서 벗어난 자유,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주여 없나이다 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옷을 단장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다니니까 멀쩡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온갖 추악한 죄와 불법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다 얼그러져 있습니다. 정죄감으로부터 노여임을 받지 못하니 그 양심이 편할 리가 있나요? 음식을 먹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건전한 부부관계, 이런 상태에서 건전한 인간관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연극은 할 수 있겠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연극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받아들이는 순간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정죄감이 사라져버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안에 머물러 있었던 죄가 자기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가 자신의 뇌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컴퓨터에 있는 그 정보들이 포맷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보가 싹 사라져서 그 죄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감이 사라졌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빛 대신 그분의 얼굴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래전에 지었던 죄도 다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어제 일처럼 생각나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일률적으로 다 이전에 지었던 그 과거의 죄, 4살, 3살 때 지었던 죄,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던 죄까지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런 죄들의 기억이 다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율법이 우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면 숨은 죄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던 정죄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을 통해서 숨은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의도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오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죄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여인이 바로 이런 사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여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용서가 주는 은혜와 기쁨 앞에서는 율법의 정죄나 사람들의 비난이나 나아가 자신이 양심이 가져다주는 정죄마저도 무력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 그 은혜에 자기를 맡기는 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끼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어느 순간에 나를 정죄했던 것이 다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복음을 들은 사람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를 정죄해도 사람들은 나를 비난해도 이런 절망의 나락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 평안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신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림이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런 은혜를 확인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대통령도 사면권이 있어서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도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어서 사면을 하면 형량을 남겨두고도 옥에서 출입하는 법입니다. 아니 한 나라에 일국의 대통령도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인 그분이 어찌 우리 죄를 탕감하시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어찌 우리 죄를 다 사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내적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빽빽한 구름과 불과 천둥으로 신의 산에서 임재하셔서 제 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율법에다가 율법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신 그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수여자이신 그분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죄사함의 선언은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다 주면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허무는 이런 일들이 난다는 이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도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떤 의미도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범했는데도 그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네가 돌에 맞아야 죽는 죽음을 내가 죽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함으로 너의 죄값을 없애버림으로 너를 탕감해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된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제물로 삼으셔서 그 죄 자체를,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정죄하신 것입니다. 죄의 모든 세력과 그 능력을 멸해서 무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범한 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명쾌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노예로 삼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강력한 죄 세력,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육적 성품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제는 죄된 본성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붙들고 있어서 이 본성이 충동질하면 종처럼 하라 그러면 하는 그런 존재밖에 못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까지 무력화시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라는 존재가 아니요 이제는 의의 병기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이런 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도 오늘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1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찬호 찬영이한테 용서해 줄게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까? 제가 집을 팔든 어떻든 해가지고 1억을 해서 은행에다가 갚아야 상쇄되는 것입니다. 죄삼의 은혜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목적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대중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했다가 그 일이 여의치 못하자 결국은 죽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생각인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후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습관적인 죄로부터 노인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자책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결단을 수없이 해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 나, 그래서 가슴을 치죠. 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기도 해도 죄성의 유혹을 받으면 또다시 습관적인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생의 상태입니다. 때로 후회도 해보지요. 자책도 해보지만 실제로 죄로부터 돌이킨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 그런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씀이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런 사도바울의 권면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말씀인 것이에요.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고 항상 서신서는 후반부는 항상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 일관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난 후부터는 신자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인의 신분과 죄의 세력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인에게 예수께서 용서의 은혜를 입히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새 사람이 되게 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버리고 그저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자신의 육적 필요만 간구하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죄 없다고 자처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가늠한 자라는 이런 음미한 율법의 요구 앞에 이런 율법의 거울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에게 욕을 해도 살인한 자에서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그럴 수가 없겠지요. 그럴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죄감이 가득 차서 도무지 마음을 추스릴 수 없더라도 죄의식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횡설수설하기도 합니다.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기도 해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죄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그 죄의식에 억눌려서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무력화시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려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현장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가늠한 여인처럼 죄사함의 은혜와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본성상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에 가르침 받지 않아도 교묘하게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때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모까지 속일 수 있는가라는 상실감을 갖기도 하는 저희들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부패하고 얼마나 폐역한 존재인지 세상의 매스콤들의 소식들을 듣노라면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고 그러나 이런 또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될 때 더 처절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대신 지고 죄값을 치르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시고 영생 은혜를 허락하신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정죄감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이를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리 강건해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심령을 돌이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불과 방망이와도 같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무딘 심령이 깨어지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령한 은혜를 그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참된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시간들을 헛된 일에 보내지 않게 하시고 어느 시기에 우리의 삶이 최종적으로 끝날 그런 날을 내일 앞두고도 오늘 딴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끝나고 만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사실에 자극받아서 주어진 삶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에게 주권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하시고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205장 찬송입니다.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